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 주요 인프라 보안과 보건력 강화를 위한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각서에 따라 미국 정보기관들은 국가 중요 인프라 시설에 관여하는 민간 기업, 기관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적합한 비밀 취급 인가를 보유한 기업과 기관의 관련 정보를 기밀 해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 그 밖의 범죄 집단과 해커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사회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각서는 국토안보부가 사이버 인프라 보안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가 위험 관리 계획을 2년마다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안보 각서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발표된 국가 중요 인프라 보호에 관한 대통령 정책 문서를 새롭게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3년에 관련 정책 문서를 처음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각서에 따라 미국 정부가 기존에 지정한 16개 중요 인프라 부문을 재확인하고 각 부문별로 위헌 관리 책임이 있는 연방 부처와 기관을 명시하게 됩니다.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잇따라 병력을 철수하면서 역내 힘의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프리카 서부 니제르에 주둔 중인 병력 약 1,000명을 철수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니제르와 국경을 맞댄 차드에서도 특수부대원 100여 명을 뺀다고 최근 보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의 국제안보협력에 공백이 있다고 조셉 시글, 미 국방대학교 아프리카전략연구센터 조사 디렉터가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밝혔습니다. 2010년대 들어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남쪽 사헬 지역과 서아프리카 지역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집단의 본거지로 떠올랐습니다. IS 등이 무슬림 인구가 많고 정치 경제가 불안정한 이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병력을 육성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곳곳에서 연쇄 테러 등으로 인명피해가 급증하면서 미국과 프랑스 등이 군사 개입에 나섰습니다. 특히 니제르는 미국의 테러 집단 속탄 작전의 핵심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현지 정부와 협력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했는데 10여 년이 지난 현재 이 같은 협력 관계가 곳곳에서 와해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들어 육성한 현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가 하면 군정이 정권 연장을 위해 러시아 등에 밀착해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를 점거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수십 명이 30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다음 날인 1일 뉴욕 경찰이 컬럼비아대 교정에서 3시간에 걸쳐 시위대를 몰아냈다고 보도하고 이 과정에서 한 건물을 점거했던 수십 명 시위대를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건물 밖에 있던 시위대는 자유 팔레스타인을 외치며 학생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노체 샤피크 컬럼비아 대학교 총장은 이날 경찰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직후 학내 질서를 유지하고 텐트들이 다시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찰이 적어도 17일까지는 학내에 머물러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대학 당국은 해당 건물을 점령한 학생들에 대해 제적을 경고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는 약 2주 전부터 시위대들이 교정 내에 텐트를 설치하고 반전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일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나 하마스와의 휴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텔 아비브에서 헤르조그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집요한 각오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질랜드의 공립학교에서는요, 이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쓸 수가 없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한 지난달 29일부터 뉴질랜드의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 금지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학생들은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꺼서 가방에 넣거나 정해진 곳에 맡겨야 하는데요. 건강상 필요하거나 수업에 활용해야 될 경우에는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학생과 부모 사이에 연락이 필요한 경우는 학교 사무실을 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계 등 다른 스마트 휴대기기는 학교 재량에 맡겼습니다. 자, 교실에서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든 학생들을 사라지게 만든 뉴질랜드의 새로운 정책은 지난해 총선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내건 공약이었습니다. 읽기와 수학, 과학 분야에서 이 OECD 상위권에 늘 있었던 뉴질랜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지난 30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 휴대전화로 지목한 겁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또 SNS에 신경을 쓰느라 산만해진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학창시절에 꼭 알아야 되는, 그 가져야 되는 공부하는 습관, 성취의 기쁨, 미래에 대한 노력에도 집중하지 못한다면서 총리로 취임하면 제일 먼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막아서 학생들을 돕겠다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자,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 시행 첫날, 학교에서 휴대전화가 금지된 행복한 날이라는 문구에 SNS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65% of all Americans play video games regularly. That's more than 212.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비디오 게임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5월 1일 수요일이고요. 지금이 오후 3시 9분이 막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온은 28도고요.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2일 목요일 북한 대체로 맑겠고 최저기온은 0도에서 11도, 낮 최고는 17도에서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람은 동쪽 대부분 지역 그리고 평안 남북도 지역으로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0도에서 시작하고요. 개성도 10도, 신의주 9도, 원산 10도, 함흥과 청진의 아침 최저가 7도입니다. 중강은 5도, 해산은 2도고요. 평양의 낮 최고는 25도, 개성은 24도, 신의주 21도, 중강 26도, 원산의 낮 최고 28도입니다. 함흥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의 낮 최고 25도, 청진은 21도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는 2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도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5월 2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측에 라파를 공격하지 말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 합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가자지구 라파를 공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이주민이 처음으로 아프리카 르완다로 이송됐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IT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새 총리로 임명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이스라엘 방문 소식부터 보죠.
네, 중동을 순방 중인 블링컨 장관이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아이자 헤르조그 대통령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났습니다.
네.
예, 블링컨 장관은 먼저 헤르조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의 최근 제안된 휴전 방안을 받아들이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서 가자지구로의 구호 제공이 개선됐다고 언급하고 이런 개선을 가속하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협상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 라파를 공격할 것인지 이 부분도 아주 큰 문제인데요.
네.
블링컨 장관이 이 문제도 언급을 했겠죠.
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인구가 밀집한 라파를 공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미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바로 하루 전에도 라파를 공격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4월 30일 인질들의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휴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라파를 공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이스라엘 총리실이 이날 낸 성명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이 전쟁을 멈출 거라는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또 합의가 되든 안 되든 라파에 들어가서 이 하마스 대대를 제거하고 완전하게 승리할 거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이 성명은 전했습니다.
네.
예, 앞서 네타냐후 총리가 언급한 이 전쟁 목표는 하마스 제거, 인질 석방, 향후 가자지구로부터의 위협, 원천 방지 등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하고 라파 공격 만류했었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에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는데요.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라파 문제에 대한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예, 바이든 대통령은 라파 공격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넘는 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 이 간접 휴전 협상이 아주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마스 측에 제안했다는 휴전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40일 동안에 휴전하면서 이스라엘인 인질 33명하고 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900명을 교환하고요.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걸 이스라엘이 허용한다는 게 골자라고 합니다.
네.
예, 블링컨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휴전안이 협상 테이블에 있고 우리가 말했듯이 지연도 변명도 안 된다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또 인질들을 집으로 보내 휴전이 성사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마스 때문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네. 예,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그 휴전을 추진하는 것, 인질 석방 말고도 또 가자 주민들의 위한 그 인도적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도적인 위기가 촉발됐고 대부분의 주민이 피난길에 올라있는 이 가자지구에 필요한 식량, 의약품, 식수를 이 휴전 합의로 더 많이 들여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휴전안을 받아들이라고 하마스에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하마스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예, 하마스의 고위관리인 사미 아부 주우리 씨가 1일 로이터통신에 블링컨 장관이 휴전 합의 지연을 두고 자신들을 부당하게 비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네타냐후 총리 때문이라면서 하마스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제사법재판소 ICJ에서 4월 30일 날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결정을 했군요.
네, ICJ가 30일 이 독일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는 걸 중단시켜달라는 이 니카라과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네.
예, 니카라과는 지난 3월 초에 독일이 이스라엘에 군사장비를 보냄으로 인해서 UN 제노사이드 대량학살 협약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네.
예, 그러면서 긴급하게 이스라엘을 위한 무기 공급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네.
독일이 이스라엘에 상당히 많은 무기를 제공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지난해 이스라엘이 사들인 이 군사 장비의 약 30%가 이 독일에서 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액수로는 대략 3억 2천만 달러, 미국에 이어서 2위라고 하는데요. BBC는 이스라엘이 사들이고 있는 군사 장비 가운데서 약 65%는 미국에서 건너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가자 전쟁과 관련해서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이 제기된 게 이번이 처음이었던가요?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 이 남아공화국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고 제소했었습니다. 네네. 이 ICJ는 올 1월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 행위를 예방하고 민간인 구호를 위해서 더 노력하라고 명령했고요. 네. 예, 또 3월에는 가자 지구에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육상 통로를 더 개방하라고 이스라엘 정부에 명령한 바 있습니다. 네.
그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말고도 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는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관련된 보도도 나왔었죠.
맞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과 MBC 뉴스 등 미국 몇몇 언론이 ICC가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또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총참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우려한다고 최근에 보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자, 영국 정부가 영국에 망명 신청한 이주민들을 처음으로 이주민을 처음으로 르완다로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예, 더선과 파이낸셜 타임스 등 몇몇 영국 언론이 보도한 건데요. 영국에 망명을 신청했다 거부당한 이주민 한 명이 지난달 29일에 르완다행 비행기에 탔다고 합니다. 네. 예,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이 르완다로 간 첫 번째 사례입니다.
네. 그러면 앞서 영국 정부가 계획한 대로 그 이주민이 어떻게 강제로 르완다로 이송된 겁니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간 겁니다. 영국 정부는 망명 신청이 거부된 뒤에 자발적으로 르완다로 가는 이주민에게는 최대 3,7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 3월에 발표했는데요. 네. 예, 원래는 이 방안이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언론의 보도가 맞다면 예정 시점보다 빨리 시작된 겁니다. 예,
영국 정부가 그 보도를 확인해 줬습니까?
영국 관리들은 해당 이주민이 영국에 있을 권리를 모두 소진했다고만 설명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반면 르완다 정부는 해당 이주민이 비행기를 타고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서 4월 30일에 도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르완다 정부가 영국에서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들을 모두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개한 문서에서 르완다 정부가 원칙적으로 5,700명을 받아들이기로 영국 정부와 합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이주민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국에 도착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의 공식 자료를 인용해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5만 명 이상이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이 영국 정부의 강제 이송 방안에 따르면 이날 이후 영국에 불법으로 도착한 사람은 모두 르완다로 추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영국 정부가 배를 타고 영국 해역 건너서 망명 신청하는 그 이주민들이 급증하면서 골머리를 앓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르완다 이송 방안을 만들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항소법원과 대법원이 제동을 걸어서 이 계획을 오랫동안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의회가 최근에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 법안이 발효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영국 정부는 이번 여름에 이주민 이송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영국 의회가 어떻게 이 대법원 결정을 뒤집을 수 있었던가요?
예,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르완다가 안전한 제3국이 아니기 때문에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를 보내는 이 정부의 계획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는데요. 영국 정부가 그러자 르완다와 이 이송된 이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협정을 맺은 겁니다. 네. 예, 이어서 의회가 르완다를 안전한 나라라고 선포하는 법을 만들어서 가능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법으로 르완다는 안전한 나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케미 베이드녹 기업통상부 장관은 하지만 누군가 르완다로 가기를 자원했다는 사실이 르완다가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주장을 약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BBC 보도에 따르면 이 베이드녹 장관은 자발적으로 르완다로 가는 이주민들에게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국경 통제에 있어서 비용이 들지 않은 선택은 없다고 영국 스카이 뉴스에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 IT로 가겠습니다. 자, IT에는 과도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새 총리가 임명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최근에 출범한 IT 과도위원회가 1일 프리츠 벨리제르 전 체육부 장관을 IT의 새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네.
이 IT는 지난 2021년 7월에 조브넨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래 무장갱단의 준동, 치안부재로 극도의 혼란 속에서 지금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네. 과도위원회가 출범한 지가 지금 일주일도 채 안 됐던 네. 것 같은데 바로 총리를 뽑았네요.
예, 맞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 과도위원회가 출범했고요. 그에 맞춰서 당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던 아리엘 앙리 총리도 사임했습니다.
네.
예, 총리 대행은 미셸 파트리크 보아베르 경제재무장관이 맡았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새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IT의 총리로 임명된 사람이 벨리제르 전 체육부 장관인데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라고요.
네. 르네 프레발 대통령 집권 2기였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체육부 장관을 지냈는데요.
네.
예, IT 역사 전문가인 로버트 패튼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교수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면서 본인의 선거구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이날 투표에 참여했던 이 과도위원회 한 위원도 그를 지지했느냐는 AP통신 질문에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과도위원회 위원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좀 다소 의외한 상황인데
네.
이 과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7명 그리고 참관 자격을 가진 2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날 투표권을 가진 4명이 벨리제르 전 장관을 총리로 뽑았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오자 예, 장내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네. 자, IT의 새 총리가 임명됐습니다. IT 국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AP통신은 총리 임명 후에 몇 시간이 지났을 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새 총리 임명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예, 어떤 사람은 그들이 총리를 뽑았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서둘러 가던 길을 갔고요.
네.
예, 한 70대 남성은 벨리제르라는 이름을 들어본 것 같다고 말은 했는데요. 이 남성은 국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소식이라면서 가장 시급한 건 치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또 다른 남성은 벨리제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IT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총리가 임명되면 이제 과도위원회의 역할도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과도위원회 임기는 2026년 2월까지입니다.
네.
예, 그때까지 정부의 공백 상태를 메우고 새 대통령이 취임해 정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대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IT는 또 지금 갱단 중도능으로 치안이 붕괴돼 있는데요. 케냐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IT 질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찰 파견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서 이 절차도 서둘러서 진행해야 합니다.
네. 자, 지금 IT는 무장갱단이 활기를 치면서 그야말로 무법천재 상태라고 하죠.
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갱단 폭력으로 적어도 4,450명의 목숨을 잃었는데요.
네.
올해는 사태가 더 심각합니다. 1분기에만 갱단 폭력으로 벌써 1,500명 넘게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갱단이 IT 최대 교도소를 습격해서 수천 명이 탈옥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IT 무장 갱단은 이 과도위원회 활동이나 이 총리 임명과 관련해서 어떻게 반응한 게 있습니까?
네, 갱단들은 정치적인 영향력과 사면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들은 앞서 과도위원회 구성 때도 참여를 원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갱단 연합을 이끌고 있는 전직 경찰관 출신의 지미 시리지에는 지난 주말 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 모두 테이블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모두와 함께 테이블이 부서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운 순서입니다. 허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가자 전쟁 반대 시위가 격화되는 그 콜롬비아 대학에 경찰이 진입해서 교내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시위대를 연행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고령 위반으로 $9,000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어서 미국 연방정부가 대마초에 대한 위험 등급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미국 대학가부터 가보겠습니다. 가자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컬럼비아 대학에 경찰이 투입됐죠?
네, 그렇습니다. 야외 텐트 농성에 이어 교내 건물 점거에 들어간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뉴욕 경찰이 강제 연행에 나섰습니다. 4월 30일 밤 전술 장비를 착용한 뉴욕 경찰 병력이 컬럼비아 대학 캠퍼스에 진입한 겁니다.
네, 이 시위대가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시위대가 점거 중인 해밀턴 홀 2층 창문을 통해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예.
야외 천막 농성지에도 경찰이 투입됐는데요. 이후 수십 명이 손이 결박된 채 연행돼 경찰 네.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대학 건물 안으로 경찰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대학 측의 요청이 있었던 걸까요?
네, 대학 측은 하룻밤 사이에 해밀턴 홀이 점거되고 파손되고 봉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뉴욕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게 된 것은 시위대의 행동에 대한 결정이라면서 우리는 규칙과 법을 위반하는 시위자들로 인해 캠퍼스 생활이 끝없이 방해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학생들이 왜 해밀턴 홀을 점거했던 겁니까?
네, 대학 측은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2시까지 야외 텐트 농성을 해산할 것을 시위대 측에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정학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시위대가 이를 거부했고요. 대학 측은 시위 학생들에 대한 정학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시위대는 30일 새벽 교내 해밀턴 홀을 기습 점거한 후에 자신들의 요구를 학교가 수용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학교 측은 건물을 점거한 학생들은 퇴학 처분하겠다고 경고했고요. 예. 이후에 경찰 병력까지 투입된 겁니다.
자, 앞서서 컬럼비아대는 경찰 지원을 받아서 시위대 해산에도 나섰었죠?
네. 네마트 샤피크 컬럼비아대 총장은 지난달 18일 철수 요청을 거부한 시위대를 해산해달라고 경찰이 요청을 했고요.
예.
경찰은 100명이 넘는 시위대를 연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학생들의 반발은 더 커졌고요. 미국 전역의 여러 대학에서 연대 농성이 시작됐죠. 샤피크 총장은 뉴욕 경찰 측에 졸업식이 끝나는 5월 17일까지 캠퍼스에 주둔해 시위 현장을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컬럼비아 사태와 관련해서 뉴욕시장도 입을 열었네요.
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뉴욕 경찰 간부들과 함께 가진 브리핑에서 시위대의 해밀턴 홀 점거는 외부 선동가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컬럼비아 대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과 사악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평화로운 시위대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어 그들은 평화나 단결을 촉진하거나 평화로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화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당국이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가 있겠죠?
네, 경찰은 철제 바리케이트를 이용해 출입구를 봉쇄한 점과 보안 카메라를 파손한 것 등을 근거로 내놓았습니다.
네.
이런 주장에 대해 컬럼비아대 시위 주최 측인 컬럼비아대 아파르트헤이트 퇴출연합은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대학에서의 시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에서는 1일 새벽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와 이스라엘 지지대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양측은 서로 밀치고 발로 차는가 하면 상대 진영 쪽에 의자나 철제 바리케이드를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구호를 보여주는 그런 평화로운 시위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폭력 사태로 벌어진 거죠?
네, UCLA 학부인 데일리 브루인은 이스라엘 지지자들이 캠퍼스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 야영지를 철거하려고 하다가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에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LA 시장실에 섹세이들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에 LA 경찰이 UCLA 총장의 지원 요청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대륙 동부와 서부 할 것 없이 지금 가자 전쟁 반대 시위로 대학가가 시끄러운데요. 시위가 좀 잦아든 곳이 있군요.
네, 시위대가 해산한 학교도 있습니다. 미국 동부 브라운대에서는 시위대가 학교 측과 협상 타결을 하면서 30일 해산했습니다.
네.
양측은 시위대가 해산하는 대신 대학의 이스라엘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데 대한 투표를 오는 10월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P통신은 대학 측이 시위대의 투자 매각 투표에 동의한 최초의 사례라고 전했는데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대학이 이스라엘 관련 사업 투자에 처분할 것과 시위 참여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성추문 입막음 혐의와 관련해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재판 관련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판사의 명령을 어긴 데 대해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네.
재판을 담당하는 맨해튼 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4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내린 함구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면서 벌금 9천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네. 자, 머천 판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네, 머천 판사는 피고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이를 보호한다면서도 적법한 명령을 지속해서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머천 판사는 그러면서 함구령 명령을 계속해서 어길 경우에 수감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 함구령이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성추문 입막음 재판과는 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함구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단 말이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뉴욕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함구령 위반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머천 판사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과 관련된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은 물론 이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비방하지 말라면서 함구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 측은 지난달 2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소한 10차례 함구령을 어겼다면서 건당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머천 판사에게 요청했었습니다.
예, 이 검찰 측의 이런 주장을 머천 판사가 수용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게시글 9건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벌금을 부과하고 게시물을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함구령에 불만스러워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의 함구령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누구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공격에 대응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는데요.
네.
하지만 머천 판사는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납득이 안 되고 터무니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의 핵심은 이 성추문 입막음 혐의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에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 입막음용 돈을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의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34개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 재판이 시작된 게 한 보름 전이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4월 15일에 시작했으니까 재판이 3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30일 심리에는 게리 파로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파로 씨는 코언 변호사가 대니얼스 씨에게 돈을 지급하는 데 쓰인 계좌 개설에 관여한 은행원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이 열릴 때마다 출석하고 있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요일을 제외한 주중 나흘은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머천 판사는 다만 막내 아들 베런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17일에는 휴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이렇게 재판정에도 계속 참석을 해야 되고 동시에 11월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선거운동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법정을 떠난 후 머천 판사가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서 재판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진보주의 판사가 나를 침묵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이 없는 1일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에서 선거 유세를 합니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대마초 관련 뉴스 들어보시겠습니까? 미국 연방정부가 대마초 위험 등급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요.
네,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 단속국이 대마초를 덜 위험한 약물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네.
법무부의 소치틀 히노사 공보국장은 1일 성명을 통해서 법무장관이 대마초를 스케줄 1에서 스케줄 3로 재분류하는 안을 회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제안이 연방 관보에 게시되면 6월과 7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위험 등급을 낮춘다는 것이 대마초의 위험 정도가 지금까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규정한다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마초는 현재 헤로인이나 LSD와 함께 스케줄 1, 즉 1급 마약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마초를 남용 가능성이 높은 1급 마약류에서 신체적, 정신적 의존 가능성이 그보다 낮은 3급 마약류로 지정하자는 겁니다.
네.
이 변경이 승인이 되면 대마초 정책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거고요.
네.
그런데 3급 마약류 역시 여전히 통제되는 물질이고 허가 없이 거래하면 연방 차원에서 형사 기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미국에서 이 대마초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10월 연방 대마초법 재검토를 요청했었습니다. 단순 소지자를 비롯한 경미한 사범 수천 명을 사면하기도 했었고요.
네.
지난 12월에는 대마초 범죄 기록이 취업이나 주택, 교육 기회에 불필요한 장벽이 된다면서 잘못된 접근법으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었고 이제는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미국의 그 대선 정국이라서 이번 정책 결정이 좀 젊은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위한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네.
AP통신은 잠재적으로 젊은 유권자들을 바이든 진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런 소식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마약 단속국의 잭 라일리 전 부국장은 대마초를 다른 마약류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입문 마약으로 보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 한편으로는 이 한정된 정부 자원으로 다른 주요 약물과 싸워야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만으로 연간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대마초를 뭐 술과 같은 등급으로 취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가을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70%가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는 여론조사 사상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2000년 조사에선 합법화를 지지한 사람이 약 30%에 그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여 년 사이에 대마초 합법화 찬성 논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렇네요.
네, 현재 대마초를 금지한 미국 연방법과 달리 38개 주에서는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고 그중 24개 주는 일반적인 기호용품으로 사용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RS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는 달리 중앙집중적 구조가 아니라 분산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연준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구성요소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사회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준 이사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Accordingly, it is my pleasure and my honor to announce my nomination of Jerome Powell to be the next chairman of the Federal Reserve. Congratulations.
지난 2017년 11월 2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신임 연준 의장의 연준 이사회 일원인 제롬 파월 이사를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지명자가 강하고 명석하며 미국 경제를 이끌 지혜와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준 안에는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회와 연준은행,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입니다. 이 가운데 중심 역할을 하는 요소가 바로 연준을 관리하는 이사회입니다. 연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사회가 12개 연준 은행의 운영을 감독하며 특정 금융기관이나 금융활동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연준 은행들과 공유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이사회는 연준 은행들이 예금기관에 대출할 때 그리고 예금기관이나 연방정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에 관한 일반 지침이나 방침, 감독 등을 제공합니다. 연준 이사회에는 연준 은행들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감독 기능의 하나로 이사회는 각 연준 은행의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연준 이사회는 또 소비자의 초점을 맞춘 감독, 연구 및 정책 분석을 시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소비자 금융 서비스 시장을 진흥함으로써 소비자들과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와 우려가 중앙은행 안에서 들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돕습니다.
She had become the most contentious of Biden's five nominees to the Fed's Board of Governors for her stance on climate change. She faced strong
연준 이사회는 상원 권고와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사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의 임기는 14년이며 임기를 다 채우고 난 뒤에 다시 이사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사회 이사들은 모두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 참여합니다.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은 역시 대통령이 상원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입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면 한 번 더 재직할 수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지명자는 이미 이사회 일원이거나 아니면 지명과 동시에 이사로 임명돼야 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준 이사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비디오 게임, 미국인들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미국 경제, 미국 산업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생활 속 경제, 오늘 시간에는 미국의 비디오 게임 산업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인 취미의 핵심, 비디오 게임. 어렸을 때 학교에 혹은 이 자기소개서 등을 써서 낼 때 빼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취미인데요. 독서와 영화 감상, 운동 등이 제 어린 시절 이 질문에 대한 단골 답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 한 아이가 취미란에 비디오 게임이라고 적어내면 부모님의 무서운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죠. 자, 지금은 어떨까요? 비디오 게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마냥 어린아이들이 즐기는 오락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 시대에 한참 뒤처진 것일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 산업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비디오 게임입니다. 우선 미국인들이 비디오 게임을 얼마나 즐기는지 볼까요? 스태티스타가 공개한 지난 6월 기준 미국인의 취미활동 순위를 보면 이렇습니다. 요리와 제빵이 40%로 1위입니다. 그 뒤로 독서가 36%로 2위, 그리고 애완동물 돌보기가 34%로 3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게임은 33%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취미가 아니더라도 이 비디오 게임을 정기적으로 하는 미국인들은 많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의 설명 들어볼까요?
Roughly 65% of all Americans play video games regularly. That's more than 212
million. 협회는 전체 미국인 가운데 65%에 달하는 약 2억 1,200만 명이 정기적으로 이 비디오 게임을 한다면서 오락을 위해서 또는 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게임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비디오 게임 매출 규모도 상당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 설명에 따르면요, 지난해 비디오 게임 산업의 매출 규모는 약 565억 달러에 달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미국의 비디오 게임에 관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해 볼 텐데요. 먼저 미국에서 사람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는데 드리는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 등 이 현실적인 면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은 게임 산업이 첨단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디오 게임 비용 얼마나 들까요? 자, 비디오 게임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게임기로 하는 것이 있고요. 요즘 대세인 모바일폰, 즉 휴대전화로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게임기는 세 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엑스박스와 그리고 일본에서 만든 닌텐도 또 플레이스테이션입니다. 이런 게임기는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지금 이 전자기기 전문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쪽에 아예 게임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엑스박스 한번 볼까요? 저장 용량 등이 성능에 따라 다르지만 35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네요. 게임기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게임 프로그램을 사야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네, 올해 출시된 이 우주모험 게임으로 유명한 이 게임 스타필드의 경우 70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하면 가장 유명한 게임 중 하나가 바로 축구 게임인 피파인데요. 가장 최신 버전인 2023 피파 프로그램 가격은 20달러에 판매되고 있네요. 자, 다른 두 개의 게임기 가격도 보겠습니다. 닌텐도 기기 가격은 350달러 하고요. 닌텐도에서 가장 유명한 이 슈퍼마리오 카트 게임 프로그램은 60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을 볼까요? 기기 가격은 500달러고요.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널 판타지 게임 프로그램 최신 버전은 50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입이 쩍 벌어지는 게임용 PC 가격. 자, 다음은 PC 게임을 볼까요? 대부분의 게임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해 선택적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결투 게임을 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게임 자체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돈을 내고 더 센 무기를 샀다고 하면 이 무료인 기본 무기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본인도 더 좋은 무기를 사야 하는 거죠. 이렇게 게임 아이템에 지출하는 것은 현찰에서의 현을 따고 그리고 물건을 산다라는 의미의 비속어인 지른다를 합해서 현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아, 그리고 PC 게임은 게임기로 하는 것보다 이 초기 투자 비용이 더 큽니다. 일단 이 컴퓨터 자체가 비쌉니다. PC 게임을 무리 없이 하기 위해서는 고사양의 PC가 필요합니다. 저렴한 PC로 게임을 하게 되면 자꾸 중간에 끊기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게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이나 이 처리장치 등의 부품 성능이 좋아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 게임용 컴퓨터는 얼마나 하는지 볼까요? 네, 미국의 대표 컴퓨터 기업 HP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컴퓨터 부인 메뉴를 누르니까 아예 게임용 노트북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품을 썼는지에 따라서 이 가격은 천차만별인데요.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을 보니까 시작 가격이 1,700달러네요. 가격을 알아본 김에 가장 비싼 건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진짜 마음 먹고 사려면은 노트북이 아니라 데스크톱으로 사야 합니다. 본체 가격이 제일 비싼데요. 원래 가격은 이 4,000달러인데 지금 650달러를 할인해서 3,350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자, 모니터도 골라볼게요. 이 고성능 제품 가격은 대략 600달러 이상 합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도 우리 고성능 제품으로 골라보니까 각각 100달러 그리고 50달러 합니다. 이에 더해서 이 게임용 의자까지도 따로 파는데요. 보통 300달러 이상 하고요. 그리고 소리를 듣고 말도 할 수 있는 헤드셋은 150달러 이상으로 도합 4,500달러 이상이 나오네요. 이제 통계에 따르면 게임용 컴퓨터를 위한 이 초기 평균 비용은 2,700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게임기와 PC를 알아봤는데요. 최근 비디오 게임을 이끄는 분야는 바로 모바일 게임입니다. 다른 기기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게임을 할 수 있어서 그만큼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매출도 상당한데요. 올해 미국 시장에서 이 모바일 게임 산업의 매출액은 약 4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이용자 수는 오는 2027년까지 1억 8,200만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군대가 이끈 첨단 산업, 이제는 게임 산업이. 이 과거 첨단 기술의 탄생을 주도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이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GPS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서 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 시스템입니다.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활용하면서 이 GPS 기술이 발전된 건데요. 현재는 이 기술이 우리 일상의 필수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내비게이션 기술이 이 대표적 활용 방식인데요. 스마트폰에서 가까운 카페를 검색하거나 필요한 상점을 찾는 것도 다 이 기술을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 군대가 그랬듯 최근 산업계에서 첨단 기술을 도출시키는 주요 산업은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게임 산업은 특히 기존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앞서 게임을 하기 위해선 이 고성능의 컴퓨터 부품이 필수라고 했죠. 가령 그래픽카드나 CPU, GPU 등의 성능이 좋아야 하는데 이런 부품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인텔이나 AMD 등 이 세계 주요 반도체 제조 업체가 앞다퉈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 자사 제품이 게임용 사양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가상현실 기술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인공지능 분야의 권위자인 버나드 마 씨의 설명 들어볼까요?
Virtual reality. Gamers are among the first to adopt VR. And over the past years, the uptake of VR.
게이머들은 가상현실을 제일 먼저 채택한 선두주자로 이 마인크래프트 등과 같은 주요 게임에 헤드셋이 활용되면서 가상현실 기술이 점차적으로 증대됐다는 겁니다. 첨단 기술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게임 산업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 요즘 친구들은 이제 옛날처럼 취미에 비디오 게임이라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게임 산업과 그 중요성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미안함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미안한데 도와주지 못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눈치 없이 계속 물어볼 때 눈치 없다는 표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 I'm sorry 이외에도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I'm so sorry. I'm terribly sorry. I apologize. Please accept my apology. Forgive me. I was wrong. I'm sorry. Sorry, that's my fault.
미안합니다. I'm sorry. 정말 미안합니다. I'm so sorry. 굉장히 대단히 죄송합니다. I'm terribly sorry. 이 sorry라는 단어만 쓰고 끝내기에는 부족하다 싶으면 I was wrong. 내가 틀렸어요. I'm sorry. 내가 미안해요. 내 잘못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That's my fault. 내 잘못이에요. Forgive me. 용서해 주세요. Sorry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사과할 수 있습니다. I apologize. 사과합니다. 제발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Please accept my apology. 이번에는 누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미안하지만 지금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일은 도와줄 수 있어요. 또는 이거 먼저 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표현 사용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존 드라이든이 대답을 합니다.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ject?
I'm sorry, I can't until tomorrow.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ject?
I can, but not until tomorrow.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ject?
Yes, but I have to do this first.
이번에는 너무 바빠서 도와주지 못한다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눈치 없이 계속 물어본다는 가정하에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I'm trying to tell her I'm really busy, but she doesn't get it.
Why don't you just tell her that you cannot help?
정말 바쁘다고 얘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녀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존의 말에 제가 왜 도와주지 못하는지 그녀에게 말하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알아채지 못한다, 힌트를 줬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표현 사용해서 존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avid wants me to join the meeting. I told him that I'm busy. Why can't he take the hint?
He never gets the hint.
David wants me to join the meeting. I told him that I'm busy.
데이빗이 내가 회의에 참석하길 원합니다. 나는 그에게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Why can't he take the hint?
그는 왜 내 힌트를 못 받을까요?
He never gets the hint.
그는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다, 알아채지 못한다, 힌트를 줬는데 신호를 눈치채지 못한다는 표현 들어보겠습니다.
He never gets the hint. He's a little slow in some ways. He never catches my drif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미안하다는 표현, I'm sorry, I apologize. 또, 그는 눈치가 없어요. He never gets the hint. 두 가지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